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골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혼인잔치 비유 뒷부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인잔치 비유 앞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를 하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또 반복해서 종들을 보내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비유는 보통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앞에 나왔던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했지만 세를 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까 이제 세를 잘 낼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혼인잔치 비유는 사람들을 청했지만 오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내용이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와 관련시켜서 보자면 처음에는 이 농부들이 세를 안 냈는데 그럼 그 농부들 말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세를 잘 낼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어야 된다. 그 포도원을 주는 내용이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 혼인잔치 뒷부분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8절부터 14절을 보면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혼인잔치 취소하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베풀려고 했던 은혜는 좋은 잔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고 받을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골이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종들을 보내면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종들이 순종을 합니다.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죠. 길바닥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러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절부터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원래 청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안 왔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임금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했는데 처음에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었지만 결국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비유를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 이 혼인잔치에 왔던 사람들, 결국 이 잔치를 채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겠지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길바닥에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처음부터 거기에 초청받은 적도 없고 길바닥에 있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만나는 대로 그냥 데리고 왔다. 아무나 막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까? 저 같으면 사람 없이 합니다. 뭐 그냥 어지간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 아 그런 사람들은 안 오는 게 나. 그 차라리 축하해주는 하객 없이 그냥 하고 말지. 그냥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다가 아무나 가득 채우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임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식으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다가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막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 또 만나는 자 아무나 이렇게 표현했던 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니 저까지 눈을 데려다가 채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 채웠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가 이루어진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성도분들이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 보면 저까지 것들 뭐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저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 저것들은 개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판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불구자나 아무나 막 데려다가 막 저까지 꼭 교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 베푸신 걸 놓고 보면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선택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리새인들, 혹은 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은 성전에 오면 안 돼.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버림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교회가 부흥해서 숫자가 많았다고 하지만 성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교육을 많이 받은 대제사장들 학식 있는 바리새인들이 성전 중심에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물고기 잡던 어부노로 타던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역할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까짓 거 교회 준다고 해도 안 갖는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보면 저까짓 거 뭐 저런 놈들 데려다가 하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로 혼인잔치를 채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 은혜를 처음에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사람들은 아무도 받지를 못했고 그것을 그 처음에 선택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까지 것들이 은혜 받아서 어따 쓸라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게 된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 그러면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은혜를 누렸는가?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뭐 당연히 잔치를 열었으니까 잔치를 주최한 임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발견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예복 그랬을 때 예복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만 되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요것까지만 알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다른 복음서 내용들이나 혹은 그 뒤에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전도사역이나 혹은 계시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복을 입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복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 믿음으로 살았던 삶, 또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굴에서 거기에 굴종을 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 없이 믿음을 잘 지킨 것, 이런 것들을 예복, 흰옷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혼인잔치 오려고 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거가 상관없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걸로 보아 그 사람이 어떤 올바른 행실 이것을 예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것을 예복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예복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복은 각자 준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임금이 나눠준 것일까요? 이것도 입장 따라 다 각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임금이 나눠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올 때에 빨리 지금 잔치는 이미 다 준비가 됐고 지금 탕수육 해놨는데 다 식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집에 가서 예복 챙겨 입고 오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 예복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이거 그냥 입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복까지도 임금이 준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 내가 예복도 마련해 놓고 잔치도 마련해 놓고 이거 갈아입고 오라고 하는데 들어오면서 이거 걸쳐 입고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걸쳐 입고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물론 각자 알아서 예복을 준비해라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튼 예복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잔치에 가득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요. 다 어떻게든 예복을 마련하고 왔고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예복을 입고 왔으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어느 정도였느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이 임금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몇 사람이나 왔을까요? 그래도 10명은 더 왔겠죠. 제 생각에 100명은 더 왔겠죠. 여튼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 자리를 가득 채웠으니까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50%였다. 아닙니다. 예복 안 입은 사람이 30%였다. 아닙니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극히 적은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서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행실을 똑바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여하튼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국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한 채 쫓겨나는 사람이 있기는 하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정말 막 세밀하고 엄청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아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자격 조건을 만드신 건데 근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아주 적기는 하지만 일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 비유 앞부분에 나온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아, 내가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다. 내가 마련한 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경험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핏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데 믿음을 안 가질까 싶죠?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약하냐면 큰 질병이 있다 고침을 받았어도 교회를 조금 떠나다 결국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을 지경에 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은혜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나쁜 이야기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회 중에 그런 녀석이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7살, 8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게 그냥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다 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는 다리를 잘라야 된다. 이거 붙일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결국 붙이다 못 붙였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부센터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는 목사가 되겠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술 담배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온갖 욕은 얼마 같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래도 교회는 나가곤 했는데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만 서울대 가서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안 갑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목사쯤 하겠다고 그렇게 삶이 귀한 간증이 있었으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 때려치고 아예 교회도 안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은혜를 맛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그리고서는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분은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요. 처음부터 예수를 배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결국 끝까지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결국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처음부터 잔치 않았던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런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많다. 택함을 입은 자 적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신 거죠. 청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만 그러나 그 청함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청함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택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청에 응답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초청을 받았는데 아,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안 갑니다 이래서 거절을 했죠. 나중에 간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다음에 갈게요. 이러고서는 예복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내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내가 교회 가겠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를 했습니다. 아, 교회 갔으면 좋겠어. 엄마가 나한테 전도하기도 하고, 친구가 전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 갈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던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 내용은 뭐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혼인잔치를 마련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들과 병든 자들과 부족한 사람들, 선하건 악하건 아무나 마구잡이로 막 부르셔서 교회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속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혼인잔치를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참 묘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들은 혼인잔치 오지 않고 은혜를 못 누리고 심판을 받고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혼인잔치를 맛보게 하셨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서 혼인잔치를 맛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였다는 비유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 가던 사람이 나는 다이아몬드를 꼭 갖고 싶어 이렇게 원했는데 임금이 종을 보내서 너뭐 원하니?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걸 채워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너한테 주려고 준비한 게 있어. 그걸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혼인잔치 오는 사람들이 아,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건 아니지만 당신이 준비한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혼인잔치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안 주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더 귀한 것이고 그게 더 온전하고 영광스럽다.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소망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생각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누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건 그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베풀어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쁨이어도 또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을 늘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평안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껏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귀한 은혜의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고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것저것 준비하고 노력하며 행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가장 우리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것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또 어리석은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자체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좋은 일로 여기며 또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풍성이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여 조금 어리석고 부족하고 타당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